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아시아 45억 명의 스포츠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45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의 경기 종목은 36개, 참가 선수 임원 15,000여 명입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소속 45개 나라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북한이 참가하고 있어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냉랭한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가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인데요. 주제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경기가 치러지길 기대해봅니다. 자세한 경기 소식은 오늘 한반도 전망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 씨에 대해 6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습을 확대한 가운데 프랑스도 공습에 동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스리랑카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주민투표에서 독립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박강성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 함께 듣겠습니다.
철없던 시절이었지만 아 사랑한 여인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아 떠나간 여인 그 여인의 깊은 사랑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 고위급 회의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도 이에 정면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유엔을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고위급 회의 일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급 회의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누가 주최를 하고 또 참석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네,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주최를 하는 형식인데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주관하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 장관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계기로 이 같은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까?
이번 회의가 이뤄진 것은 올해 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 내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아서 발표한 보고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사법 절차에 제소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 내에서는 의회와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부쩍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번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의 무대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회의에 직접 나서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전면에 부각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번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도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번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북한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먼저 리스용 북한 외무상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문제 제기를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펼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또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이름으로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서 주민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인권 대화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국제사회의 비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주요 권리들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 개인적인 자유와 함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적 권리도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를 서술하면서 서방국들의 기준에 맞는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 측의 주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말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최악의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실종과 구금, 고문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는 연례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12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하면서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조상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북한에서는 다른 종교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올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각종 인권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살인과 고문, 투옥, 강제적 실종, 강제 낙태와 성폭력, 종교적 박해, 그리고 장기적인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 등의 모든 반인도적 범죄들이 바로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증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수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실현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만 응하고 있을 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논리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내정 간섭과 체제 전복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보장을 가로막는 주요 난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당국이 자국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서 부인과 비난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그러나 북한의 그 같은 전술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버트슨 국장은 말했습니다.
네, 유엔 총회 즈음에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 고위급 회의에 관한 소식 또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짚어봤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또 한 가지 관심사는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3명의 미국 시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들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죠?
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재판소가 미국 시민인 매튜 토드 밀러 씨에게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민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을 고려하는 미국인들은 누구나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 여행 경보를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재판소가 미국인 매튜 토드 밀러 씨에 대한 재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6년이나 되는 형을 받았는데요. 어떤 혐의였습니까?
네, 조선중앙통신은 토드 밀러 씨가 지난 4월 관광 목적으로 북한에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러 씨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 과정에서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밀러 씨의 죄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북한 당국이 밀러 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은 케네스 배 씨와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까지 모두 3명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를 고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네. 최근에 북한 당국에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 국무부가 북한 당국에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한 특사 파견 관련 협의를 제의했다고 미국과 북한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난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특사 후보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북 특사로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에 어떤 급의 인사를 파견하길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북한 측은 특사 후보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은 채 억류 미국인들의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만 미국 측에 전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킹 특사도 지난 17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가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대북 특사 선정을 놓고 북한 당국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VOA의 보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저희 BOA의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북한 네. 측이 요구하는 특사의 급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네, 북한 당국은 대통령급 특사가 방북해야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케네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가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지난해 6월 보낸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 몇 차례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의 방북 초청을 두 번이나 연속 취소하고 다른 특사 후보를 거론하는 국무부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위급 특사를 원한다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의 그 같은 속내, 어떤 트집을 잡아서 사람들을 억류해놓고 정치적인 도구로 쓰겠다, 뭐 그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16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투고한 글에서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투옥된 사유는 미국이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옥은 고사하고 체포 이유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미국인들을 선전 목적으로 감금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류한 미국인들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게 해서 미국 정부의 석방 협상을 위한 고위 관리의 파견을 촉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이 같은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 관광업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다면 현지 관광의 위험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한 노력들과 북한 측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의 인천에서 개막된 아시아 경기대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드디어 개막이 됐는데요. 이번 네. 대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를 표어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19일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45개 회원국이 모두 출전했으며 선수와 임원 15,000여 명이 인천을 찾아 아시아인의 축제를 함께 엽니다. 이번 대회에는 수영과 육상, 야구, 축구 등 36개 종목에서 모두 43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이 9회 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하고 한국은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내 5회 연속 종합 2위 지키기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종합 9위 이후 12년 만에 10위권에 다시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대회 개막식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은 임권택 총감독과 장진 총연출이 준비했으며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개회식에는 고은 시인을 비롯해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한류 열풍의 주역인 배우 장동건 씨와 김수현 씨, 그리고 국악인 안숙선 씨와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 등이 출연했습니다. 또 가수 싸이와 JYJ 등도 출연해 흥겨운 한바탕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선수단 입장은 한국어로 표기되는 국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으로 30번째로 입장했고 일본은 29번째, 중국은 31번째로 입장했습니다. 개최국인 한국은 맨 마지막 순서로 입장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아시아 경기 대회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입장권 판매 실적입니다. 현재 네.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인천 아시안 게임 경기 입장권의 전체 판매율 현재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한국에서 아시아 경기 대회가 인기가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처럼 전체 입장권 판매율이 저조한 것은 한 번에 수만 명을 수용하는 축구와 육상, 야구 경기의 판매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네.
축구와 야구 입장권 판매율은 각각 9%와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 경기는 매진 사례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국가 간 경기에 관심이 낮아 입장권 판매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의 입장권 판매율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와 사격, 배드민턴 종목은 전 경기 매진을 기록했고 박태환 선수가 출전하는 수영도 체조 수영과 수구를 제외한 경영 종목은 일찌감치 전 경기가 매진됐습니다. 체조도 기계체조는 좌석에 여유가 있지만 한국의 요정 손연재가 출전하는 리듬체조 경기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자들은 종합국제경기대회에서 자기 나라 선수들의 경기에 관중의 관심이 더 쏠리는 것은 어느 대회나 비슷하지만 비인기 종목이나 타국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관심을 가져준다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제가인 Only One 준비했습니다. JYJ가 부릅니다. 조금도 겁낼 것 없어 내가 널 믿잖아
does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U.S. and its allies because of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임 한국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한 마크 리퍼트 지명자입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8일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리퍼트 지명자는 조만간 임명 절차를 거쳐 서울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리퍼트 지명자가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하면 역대 최연소 주한미국 대사가 됩니다. 1973년생으로 올해 41살이기 때문입니다. 성김 현 대사는 51살의 대사가 됐고 역대 최고령이었던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66살에 서울에 부임했었습니다. 리퍼트 지명자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북경대학교에 유학하면서 중국어를 배운 아시아통이기도 합니다. 이후 상원에서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외교와 국방 분야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미 해군 예비군 정보장교로 이라크에 파병돼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리퍼트 지명자는 나이는 젊지만 역대 한국 대사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사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인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퍼트 지명자는 당시 상원의원으로 외교위원회 소속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을 보좌했고 2008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30대 젊은 나이에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때 짐 존스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갈등으로 물러나 해군 특수전 연구개발단 정교장교로 지내기도 했지만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부로 복귀했고 국방부 비서실장도 거치면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리퍼트 지명자는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리퍼트 지명자는 얼마 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심각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 군사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제 인물, 오늘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가 이라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군요.
네, 프랑스 전투기들이 지난 19일 이라크 북부 주마르에서 ISIL 무기창고를 폭격하며 공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공습 사실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테러 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프랑스가 이라크 공습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네, 미국이 ISIL의 위협에 대응하고 또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합 전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방국 중에서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제일 먼저 이라크 공습에 동참한 거죠?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처음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에 따르면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라크에서 ISIL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공습에 가담하는 숙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프랑스가 처음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2003년에 미국이 이제 9.11 테러 직후에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는
네.
프랑스가 서방국 중에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프랑스가 공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군요.
네.
이 미군의 공습 지역도 확대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난 8월 초부터 이라크에서 공습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라크의 미국인 또 이라크에서 벌이고 있는 인도주의 지원을 보호하는 차원의 공습 작전이었다면 지난주부터는 본격적으로 ISIL의 세력을 위축시키고요.
네.
또 소탕하기 위한 공습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지난주 초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당시 미국 중부군 사령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공습 확대를 결정한 후에 첫 번째 실시한 작전이었다고 밝혔고요. 또 지난 주중에는 이라크에서 176차례 네. 공습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과연 공습 확대만으로 이 ISIL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그럼 뭐 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마틴 댐프시 합참 의장이 지난주 청문회에서 만약 오바마 대통령의 현재 전략이 듣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지상군 파병을 건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파문이 일었었죠.
네.
또 이 미국 의원들도요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에 대한 우려를 계속 나타냈는데 이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일단 이 미국과 서방국들은 공습을 확대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지상에서는 이라크군 또 시리아 온군파 반군을 지원해서 이들이 이제 지상군 역할을 하게 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에서 돕겠다는 거군요.
이제 공습은 이제 직접적으로 돕는 거죠. 하지만 네. 지상작전에 있어서만은 현재 병력을 지원하는 뭐 무기나 정보나 아니면 훈련 같은 걸 지원하는 방향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라크의 지상 병력 또 시리아 온군파 반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네.
이 미국 의회에서 나온 의문들은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느냐
네.
또 역량이 있더라도 특히 이제 시리아 온군파 반군의 경우에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ISIL을 소통하는 것보다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물러나게 하는 건데 과연
네.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협력이 있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었고요.
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슬람 세력 간의 분쟁에 왜 미국이 다시 개입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네.
이런 비판은 이 공화당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라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과 프랑스가 벌이고 있는 이라크 내에서의 공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군 발표 또 현지 이라크 정부군 발표 등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 병력이 한때는 이제 이 ISIL에 계속 파죽지세로 밀렸었는데
네.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미국 등의 공습 지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ISIL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에서는 지난주에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됐고요. 이 ISIL이 터키와 인접한 북부 쿠르드 마을 31곳을 추가로 점령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특히 이 점령한 마을에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아이들도 죽이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네.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런 ISIL의 범죄를 피해서 수천 명이 터키로 피난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지금까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서방의 공습이 확대됐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투표에 정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투표였죠. 영국의
네.
운명 또 이제 유럽 지역의 이제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지닌
네.
그런 투표였는데 뭐 결론은 이제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계속 남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지 않는 것으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이 투표에서는 과연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네.
반대 55%, 찬성 45%로 결국은 영국에 남는 것으로 주민들의 결정이 이뤄졌고 이 투표율도 사상 최고였습니다. 유권자의
네.
85%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높았고
네.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85%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만큼 뜨거운 문제였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1300년대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죠. 영화까지 나와 있는데
네.
이후에 이제 독립해 있다가 300년쯤 전에 스코틀랜드 왕이 영국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다시 영국과 합쳐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0여 년 만에 다시 독립이 추진되는 건데 지난 2012년에 이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서 독립 목소리가 있다가 2012년에
네.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투표가 실시된 건데 그동안에 뭐 주민투표를 앞두고 독립 찬반 진영이 아주 팽팽히 맞서왔고
네.
또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면 영국의 운명 또 유럽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투표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보면 독립을 원하는 쪽 그리고 또 반대하는 쪽이 정말 팽팽히 맞서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 가릴 수 없다 뭐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줄을 이루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또 일부 여론조사는 반대 의견이 불과 이제 주민투표를 일주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더 많아졌다, 역전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찬성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있었고요.
네네.
아무튼 이 주민투표를 바로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는 굉장히 그 찬성과 반대 의견의 차이가 좁혀졌다는 거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찬성하는 진영의 희망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표 결과는 반대 54.
네.
좀 뭐 반올림하면은 55입니다.
네네.
예, 반대 55, 찬성 45.
네.
반대가 10% 이상 높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직은 이번 이제 투표 결과를 볼 때 주민투표 이전에는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그런 부동표라고 하죠.
네.
그런 주민들이 결국은 이제 실제 투표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안정, 변화보다는 안정을
네.
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결국 분리 독립 대신에 영국에 남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안정도 있지만요.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 독립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요.
네.
지금 영국 부캐에 많은 뭐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석유도
네.
나오고요. 그런 부캐의 풍부한 자원, 또 스코틀랜드의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을 감안했을 때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도 더
네.
나은 미래가 있다. 장밋빛 미래가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국에서 분리됨으로써 일단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고 재정적자가 생기면 결국 경제난으로 이어져서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고 경고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뭐 누구나 독립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반대로 이 불확실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네.
선호하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네.
심각한 경제난이 올 것을 우려하는 그런
네.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죠.
네. 이 스코틀랜드 독립은 무산이 됐는데 더 많은 자치권을 갖게 된 건 이 스코틀랜드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 정부가 이제 주민투표가 있기 전에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반대표를 못 던지게 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더 많이 주겠다.
네.
뭐 많이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세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주민투표에서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영국 의회에서 영국 정부가 했던 그런 선심성 공약들을
네.
이제 얼마나 지켜줄지 봐야
네.
될 텐데요. 영국 의회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집권 보수당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에 과도한 자치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코틀랜드에서 지난 2012년 주민투표를 열기로 결정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독립을 찬성하는 진영, 반대하는 진영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극도로 여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주민투표를 치른 건데 따라서 이런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요. 다시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도 이제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국민들 스스로도 큰 과제가 된 거죠.
네,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에서는 결국 독립안이 부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독립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지역으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에 독립을 원했던 그런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이번 스코틀랜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을 보면서
네.
우리도 적어도 주민투표만은 해야 되지 않는 거냐 이런
네.
목소리들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페인 북동부의 카탈루냐 같은 곳은 그동안의 분리 독립 요구가 계속 있었던 곳인데
네.
이 스코틀랜드의 이번 주민투표에 자극을 받아서 이 독립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요. 이 카탈루냐 주도가 바르셀로나인데요.
네.
최근에 주민들의 독립 요구 시위 또 이 주정부도 독립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추진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독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의사를 묻겠다는 거죠.
네.
또 이탈리아 북동부의 베네토주, 벨기에 북부의 르랑드 이런 지역들에서도 이 스코틀랜드 주민 투표와 맞물려서 독립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스코틀랜드에서 실시한 주민 투표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안이 부결됐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남아시아를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이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 우선 스리랑카는요, 이 중국 정상으로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과 이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회담에서는 주로 이 경제와 해양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었고
네.
20개가 넘는 관련 협정에도 서명을 하면서 양국 모두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고 또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는 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앞바다에 조성되는 콜롬보 포트시티 인공섬 계획입니다. 중동이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미화 14억 달러의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인공섬을 만드는 데 예산에 사용을 하고요.
네.
또 부두와 관광시설 등도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이 건설을 맡은 중국 회사는요. 이 지역 해상 운송의 중심지이자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스리랑카 콜롬보의 인공섬 조성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이제 중국의 이득과도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이익과도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서 중국에서 남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이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네.
게 이제 고대의 중국과 유럽 지역을 잇는 이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이 사막을 통과하는 무역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 실크로드를 이제 해상에 현대적으로 맞게 구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다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남아시아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스리랑카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주석이 스리랑카에 앞서서 이 섬나라 몰디브를 방문했을 때도 관련 문제를 논의했고요. 또 스리랑카에서도 이 앞서 말씀드렸던 콜롬비아의 이 포트시티 인공섬 계획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해상 실크로드 구성에 걸맞는 또 그런 구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기반사 시설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죠.
네.
또 중국은 앞서 이 스리랑카의 또 다른 항구 도시 함판토타에 대해서도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같은 차원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스리랑카와의 해양 협력에 관심을 갖는 나라가 중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스리랑카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달 초였는데요. 아베 총리도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해양 국가 간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시켰고요.
네.
해양과 또 해상 안보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양국 간 정책 대화도 발족을 시켰습니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와 스리랑카 해군의 공동훈련을 검토하고요. 또 스리랑카가 필요로 하는 연안 경비선을 일본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 주석의 인도 방문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리랑카에 이어서 인도를 방문했는데 사실 중국과 인도와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태죠.
네.
두 정상이 미소 띈 얼굴로 회담을 시작했지만 이 두 나라의 가장 심각한 현안인 국경 분쟁 문제가 거론되면서
네.
여전히 갈등이 노출됐고 언론들도 이 점에 부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공동 성명도 발표하지 못했고요. 개별 성명으로 대신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했나요?
사실 시 주석의 경우에는 이제 국경 문제보다 경제 협력 확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모디 총리는 국경 문제를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국경 문제에 대한 인도의 심각한 우려를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면서 국경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모디 총리는 또 시 주석도 국경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 국경 문제 관련 발언에 할애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시 주석은 국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좀 더 일반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두 나라는 국경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해왔다. 또 두 나라는 상대방의 우려를 존중한다. 이는 새로운 게 아니라 중국이
네.
기존에 인도와의 국경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했던 입장을 반복한 것이죠.
네. 정상회담 전에도 이 두 나라 국경 분쟁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군 수십 명이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국 국경 역할을 하는 실질 통제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에 국경이 명확하게 그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네.
실질 통제선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이제 서로 이제 네,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데
네.
이 중국 군인들이 인도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두 나라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국경 문제 때문에 1962년에는 소규모지만 전쟁까지 치렀는데요.
네.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 두 나라가 1990년대 이후에 17차례나 걸쳐서 이 협상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에도 양측 병력이 계속 대치를 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정상회담 직전에 군인들이 대치 상황을 풀고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이 국경 문제를 강하게 거론을 했죠.
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이 중국이 인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힐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시 주석이 인도의 산업단지와 철도 건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5년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죠. 하지만
네.
이는 앞서서 인도에서 기대했던 액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네.
또 모디 총리가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힌 일본의 대인도 투자 계획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고요. 인도가 이 중국에 투자를 원하는 이유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만 6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에 더 많은 투자를 기대하고 있고요. 한편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외에도 핵발전, 우주개발 등의 분야에서 더욱 협력하기로 했고요. 이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네, 김근성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